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일요일 B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인근 바닷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오지 않았다고 일본 환경성이 27일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성은 원전 주변 11개 지점에서 채취한 바닷물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인 리터당 7에서 8 베크렐을 밑도는 삼중수소가 나왔다면서 이는 인체 건강과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니시미라 아키히로 환경성 장관은 성명에서 일본 명성에 해를 미치지 않기 위해 높은 객관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가지고 검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관리는 환경성이 앞으로 석 달 동안 매주 검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의회가 만든 법에 근거해 우라늄 농축을 계속할 것이라고 모하마드 에슬라미 이란 원자력 청장이 27일 밝혔습니다. 에슬라미 청장은 이란이 우라늄을 60%로 농도로 농축하는 것을 늦추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슬라미 청장은 관련 법을 언급하며 우리는 전략적 틀에 관한 법에 따라 핵 농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초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이란이 핵무기급에 가까운 농축 우라늄을 축적하는 속도를 크게 늦췄고 비축량 일부도 희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그러면서 이는 미국과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이란 핵 활동에 관한 광범위한 대화를 되살리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이란 의회는 이란 핵합의 당사자들이 합의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핵합의가 제한한 수준을 넘어 우라늄을 농축하는 등 대응 조처를 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해병대 항공기가 27일 호주에서 다국적 훈련 중에 추락해 해병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고 미 해병대가 27일 발표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V-22 오스프리 비행기가 호주 북쪽 멜빌 섬에서 현지 시각으로 아침 9시 30분경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부상자 가운데 5명이 중상으로 섬에서 비행기를 이용해 80km 떨어진 다윈시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추락 현장에서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추락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북부 지구의 마이클 머피 경찰청장은 나머지 다친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 헬기와 고정익 비행기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군이 미사일로 간밤에 우크라이나 북부와 중부 지역 등을 공격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27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측은 최대 9개에 달하는 공중 목표물 가운데 순항미사일 4개를 격추했다며 나머지는 잘못된 목표물이었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루슬란 크라우첸코 크이우 주지사는 한 지역에서 떨어지는 미사일 잔해로 2명이 다치고 건물 10채가 부서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성명에서 방공군의 전문적인 대응 덕에 중요 기반시설이나 주거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27일 일찍 우크라이나 전역은 약 3시간 동안 공습 경보 아래 있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27일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 접격 브란스크와 쿠르스크 지역에서 간밤에 무인기 2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지역 상공에서 25일 일류신 39 훈련기 2대가 충돌해 조종사 3명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26일 발표했습니다. 보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연설에서 호출부호 주수로 알려졌으며 나라를 크게 도운 장교인 안드리 필시코우가 사망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자유로운 하늘을 지켰던 모든 사람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리 이나트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은 피시코우가 대단한 재능을 가졌고 개혁에 앞장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 총장실은 비행 준비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하루가 멀다고 자연재해, 기상이변 관련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는요, 자연재해로 무려 1,650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재난 피해를 냈었습니다. 열대성 폭풍인 허리케인, 가뭄, 산불 같은 자연재난 때문이었는데요. 미 국립해양대기국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1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끼친 자연재난이 18건이 넘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피해를 겪는 미국의 상황을 놓고 심지어는 새로운 일상, 뉴 노멀이라는 말까지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미국 50개 주 중 어딜까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곳은 어딜까요? 피해 금액으로 살펴보면 미시시피주, 텍사스주, 그리고 플로리다주 등이 자연재난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지목됐습니다.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월렛 허브가 제공한 조사 결과인데요. 자, 먼저 미시시피. 1927년 대홍수로 수십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강홍수가 났었죠. 2000년 이후로는 50건의 자연재해가 있었는데요.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2017년 허리케인 하비, 또 2021년 허리케인 아이다가 포함됩니다. 연방재난관리청 FEMA에 따르면요, 2000년 이후 미시시피주는 100만 건 이상의 홍수 피해 청구를 기록했고 연간 50개의 돌풍, 그러니까 토네이도 위험도 컸습니다. 자, 역시 남부인 텍사스는요, 195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70건의 주요 재해를 겪었는데요. 2017년 허리케인 하비로 1250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났었고요. 100명 이상의 텍사스 주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텍사스는 1980년 이후에 어떤 주보다 10억 달러 규모의 자연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네요. 그리고 동남부 플로리다주 역시 미국 50개 주 중에 자연재난이 많은 지역으로 지목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이후로 약 290건의 재난 선언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허리케인 힐러리가 1년 동안 내릴 폭우를 쏟고 갔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자연재난 피해가 적은 곳은 어딜까요? 미국 50개 주 가운데 북부에 몰린 주들이 꼽혔는데요. 북동부 메인주, 또 메인주와 이웃하는 버몬트, 뉴햄프셔, 그리고 북서부로 쭉 가보면은 전 세계에서 하루가 가장 늦게 시작되는 곳, 알래스카 주입니다. 모두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죠. 하지만 이런 조사와 평가가 절대적일 수는 없는데요. 50개 주 가운데 비교적 안전하다던 버몬트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기후변화 때문에 더 많은 강수량과 홍수 위험이 커지면서 재난 선언이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열대성 폭풍 아이린이 6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재산과 공공용수 시스템을 침수시켰죠. 하와이의 재난 상황도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네요. 같은 조사에서 하와이는 위험한 주 순위 50개 주 중에 38위였지만 미국 내 산불 피해 사망자로 100년 만에 최악의 기록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국의 어느 주가 됐든 강 넘어 불구경하듯 남의 일로 여기지 않기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 화제 단어로 알아봅니다. 해시태그, 한 주간 한반도 소식 정리해보는 독자의 선택, 생활 속 경제, B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했습니다. 8월 마지막 순서 시작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Asian border. NBC 뉴스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의 영향력이 상승했다고 21일 전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아시아계 투표율이 높아져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요. 특히 조지아주에서는 2020년 투표율이 8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은 아시아계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여러 아시아 언어의 광고를 제작했고 대다수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자, 아시아계 미국인의 투표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2016년에는 49%, 지난 대선에서는 59%로 올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지지를 보인 아시아계 유권자 중에 72%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 투표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28% 지지를 받았습니다. 아시아계 유권자는 특히 조지아주와 애리조나주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 유권자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아시아계 중 62%는 민주당을, 34%는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퓨 리서치 센터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가 아주 미세한 차이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아시아계 미국인의 투표는 더 중요해졌다는 건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은 아시아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 캠페인을 강화하며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부자마자 뉴욕의 변호사, 피닉스의 의사, 멤피스의 치과의사 등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인들. 여러 휴양지에 집도 사놨죠. 누가 봐도 부유하게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부유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혹은 가난하다고 느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NBC 뉴스는 실제로 미국 내 부유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상위 10% 소득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자신을 편안하다고 표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고 가계 규모의 변화가 많은 현재 경제적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조사는 미국 인구의 85%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그중 최고 소득은 20만 달러로 제한했습니다. 이런 부유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 상태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안을 느낀다는 건데요. 이러한 보통 부자들에게 왜 그들이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고 느끼는지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큰 집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지역에 있는 매우 부유한 사람들 때문에 자신을 부유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현대사회와 소셜미디어 영향 그리고 지속적인 물가 상승 때문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B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도성민입니다.
예. 자, 지난주입니다. 8월 18일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에 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네. 아무래도 관련 소식 정리해봐야겠죠.
예. 자, 이번 주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에 바로 미한일 정상회담 기획 기사 가운데 네. 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관련 전문가 분석 기사가 올라 있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 면씩 좀 정리해보도록 하죠.
네. 먼저 3국 간 안보 협의에 대한 공약이 있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전까지는 미한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기반으로 한 미한 또 미일 간의 협의가 있었지만 네. 이제부터는 3국 차원으로 확대가 됐다면서 미한일 간의 협의는 이 세 나라의 안보관계를 제도화하려는 현명한 조치고 안보관계가 지금의 정치 지도자를 넘어서 공동의 안보, 공동의 번영을 위한 관계가 확고하게 정립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현재의 3국 관계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네. 자, 맥스웰 부대표는 지금의 3국 관계는 정치적 승인이 필요한 조약 동맹의 수준은 아니지만 상호 위협에 초점을 맞춘 공식화된 관계다. 협력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캠프 데이비드 정신 공동성명에 관해서는 어떻게 말하나요?
네. 예, 3국 정상은 앞으로 매년 단위로 3자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별도로 미한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지역적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 조율을 위한 신속한 협의가 합의가 됐고요. 네. 정보 공유, 메시지 동조화, 대응 조치 조율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네. 자,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일본 석좌죠. 3국 회의를 통해서 뭐 사실상 동맹을 향한 첫 걸음을 뗐다고 평가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존스톤 석좌는 공동성명을 통해서 실시간 정보 공유, 방어 훈련의 대폭 확대 또 다양한 전략적 문제에 대한 대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조약이 없이도 사실상의 동맹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다른 전문가 분석도 들어보죠.
예, 미국 해군전쟁대학의 테렌스 로리그 교수입니다. 이번 회의에 대해서 미한일 세 나라의 관계가 아직은 미니 나토 또는 3국 동맹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3국 관계를 소다자협의체인 쿼드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 로리그 교수가 네 나라 간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미한일 3국 관계는 그 이상의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아직은 어렵다고 봤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른 주제 기획 기사도 있었는데요. 역시 전문가 분석입니다. 미한일 3국과 중국과의 공조가 주제였죠.
네.
전문가 분석 어땠습니까?
예. 미한일 정상회의에서는 전통적으로 북한을 중심으로 한 안보 협력 주제에서 이 중국에 대한 대응 문제로 초점이 이동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먼저 게리 세이머워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3국이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공격적인 행동과 또 타이완 침공 위협에 공통의 우려를 갖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미한일 3국 정상은 중국의 불법 해상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공동성명에 명시했습니다.
네. 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은 어떻게 변했다고 보는가요?
예. 전문가들은 이 한국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덕분에 강력한 대중국 공조 의지가 공동성명에 담길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특히 제임스 프리지스톱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한국의 대중국 정책 진화가 보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한일 3국이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까요?
네, 미한일 3국은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한다는 것이 중국을 배제하거나 뭐 적대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이 세 나라는 중국과의 경제나 외교적 협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프리스톱 석좌는 3국 모두가 중국과의 소통, 대화 창구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고
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3국 모두 중국과 중요한 경제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또 협력 가능한 분야를 찾는 것이 목표일 것이다 라고 관측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미한일 3국 협력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 어떤 반응인가요?
네, 중국은 이번 3국 정상회의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이런 중국의 반응이 예전부터의 그 수사적 표현하고 같아서 크게 놀랍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3국은 앞으로 중국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자신들의 가치와 원칙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억류 중인 탈북민 2천여 명의 강제 북송에 대한 반대 목소리 높아지고 있는데요. 워싱턴 DC에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또 시위가 열렸네요. 네. 정리해보죠.
예, 미국에 있는 한인 기독교인들과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 탈북민들 최근 2,600여 명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연합을 결성했습니다. 네. 이 연합에는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가 있고요. 개인 활동가들, 또 통일광장 기도회 연대, 탈북민 자유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 미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네, 사실 뭐 여러 단체나 개인이 이 워싱턴 DC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이 주제의 시위를 벌여온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대규모 북송이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북한과 중국 국경이 아주 오랫동안 닫혀 있었죠.
네.
그런데 최근 국경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체포된 약 2,600명의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다시 송환될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시위에 공화당 중진 의원이 참석했네요.
예, 공화당 중진 의원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직접 그 시위에 참석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를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중국 대사관과 시진핑 주석에게 국제법을 준수하라 강력히 촉구를 했고요. 북한 정권의 요구에 굴복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 are appealing the Chinese embassy and by extension Xi Jinping himself to abide by international law. You've agreed.
네. 스미스 의원은 중국이 국제법, 그러니까 유엔 난민 협약과 의정서에 동의한 국가다. 그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들이 북송되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중국 대사관 앞에서의 인권 규탄 집회에 참석한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날 여러 단체가 모였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먼저 크리스천 프리덤 인터내셔널의 웬디 라이트 회장, 중국 지도부에 탈북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네.
이번에 시민연합을 이끈 통일광장 기도회의 이중인 목사는 탈북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못 먹고 그리고 생존의 위험과 인권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유를 찾아서 나온 죄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미국 시민들은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사히 나올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이 자리로 나올 것입니다.
네, 이 밖에도 9월에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중국이 국제 여론을 의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탈북민들의 북송을 막는 것이 적기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중국 대사관 반응 있나요?
네. 대사관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네.
더욱이 참가자들이 전달하려고 했던 그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호소하는 서한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중국이 탈북민의 강제 북송을 중단할 때까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어서 24일에는 뉴욕의 중국 영사관 앞에서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보도록 하죠.
네. 자, 북한이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쏜 군사정찰 위성이 비행 중에 오류로 폭발해서 실패했다고 북한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는 10월에 3차 발사에 나설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북한이 24일부터 31일 사이에 군사정찰 위성 쏘겠다고 예고했었는데요.
네네.
그럼 정확하게 언제 쏜 건가요?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이 현지 시각으로 24일 새벽 3시 30분쯤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현지 시각 24일 오전 6시 15분경 보도에서 국가우주개발국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시형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서 2차 발사를 단행했다. 천리마 1형의 1단계와 2단계는 모두 정상적으로 비행했지만 3단계 비행 중에 비상폭발체계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한 후에 오는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 정부 반응이 나왔죠.
예. 먼저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국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었고요.
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를 이 탄도미사일로 지칭하면서 이 미사일이 24일 오전 4시경에 발사돼서 태평양을 향해 날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경보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오키나와 현 주민들에게 실내로 대피하라는 긴급 경보를 내렸다가 이후에 해제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BOA가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입니다. 북한의 고려항공 여객기가 운행했다고요?
네네. 고려항공 여객기의 중국 운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약 3년 만이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네.
일부 언론은 북한 고려항공이 현지 시각으로 21일 베이징으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운항이 취소됐다고 보도한 뒤 하루 뒤였습니다.
네. 정확한 시점이 나왔는데요. 22일 비행한 거죠?
예. 미국 시각으로 22일자 기사입니다. 처음에는 비행 중이라는 단독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네.
고려항공 JS-151 편이 현지 시각 22일 오전 8시 33분 현재 중국 허베이성 청도 상공을 비행 중이다. JS-151 편은 한반도 시각 이날 오전 8시 30분경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했으며 오전 8시 47분 중국 상공에 진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현지 시각 22일 오전 9시 17분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 착륙했다는 보도를 이어갔고요.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도 고려항공의 이날 운항을 확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서우두국제공항 웹사이트의 도착 페이지에는 고려항공 JS-151 편이 오전 9시 17분에 도착했다고 안내됐었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상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생활 속 경제 이어집니다. 미국의 학교들이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각 가정 새 학기가 시작되면 자녀에게 필요한 문구류부터 시작해서 옷과 신발, 의류, 나아가서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를 새로 사들이죠. 미국의 가장 큰 쇼핑 대목 중 하나가 바로 새 학기 시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생활 속 경제에서는 새 학기 시즌 쇼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택선 기자입니다.
Back to school, BTS. 여러분은 BTS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세계 최정상의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8월 후반부로 들어가는 이 시기, 미국에서 BTS라고 할 때는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새 학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 Back to School, 이 앞글자를 따서 BTS라고 부르는 겁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학년을 시작한다는 이 학업적 의미가 가장 클 텐데요. BTS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소매연합에 따르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는 미국 가정에 있어서 연말 홀리데이 시즌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쇼핑 대목입니다. 그럼 BTS 시즌이 얼마나 큰 쇼핑 대목인지 수치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관별로 발표하는 수치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백억 달러의 규모입니다. 미국 소매연합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2023년 새학기를 앞둔 각 가정의 지출 총계는 410억 달러입니다. 이 기관이 발표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최고 수치입니다. 지난 2021년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233억 달러 규모인데요. 새학기를 앞두고 가정이 쓰는 돈이 이 북한 실질 GDP의 두 배가 조금 안 된다고 하니까 미국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감이 잡히나요? 새학기를 맞아 뭘 사야 하는 걸까요? 미국 소매연합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눠서 통계를 집계했습니다. 가장 먼저 연필과 지우개 그리고 형광펜, 공책, 뭐 파일 폴더 같은 이 학용품이 필요한데요. 대부분의 소비자가 학용품은 필수적으로 사놓습니다. 학용품은 새학기를 맞아서 하는 이 쇼핑 목록에서 가장 저렴한 물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 소매연합이 집계한 2023-2024 학기를 맞아 구매한 학용품은 65억 달러 규모입니다. 다음은 의류 그리고 가방 등과 같은 액세서리입니다. 아이들이 한창 클 때는 어제 키가 다르고 또 오늘 키가 다르다고 할 정도로 빠르게 자랍니다. 때문에 지난 학기에 입었던 옷보다 더 큰 옷을 준비해야 하는 거죠. 각 의류 브랜드가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총력적으로 백투스쿨 세일을 홍보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의류 구매액은 120억 달러에 이릅니다. 버지니아주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그레이스 씨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Most of my purchases are to catch up with my kids' physical growth. Kids are growing so fast and they need new clothing and shoes every season, not even
그레이스 씨는 새학기를 맞아서 사는 것들 대부분이 아이들이 커가는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워낙 빨리 크다 보니까 새학기가 아니라 아예 계절별로 새 신발과 옷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의류와 별개로 신발 역시 빠지지 않는 구매 목록으로 분류되는데요. 신발 구매액은 78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자, 다음은 전자기기입니다. 전자기기는 여기서 언급된 물품 가운데 가장 고가에 속하는 제품입니다.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혹은 스피커나 헤드폰 그리고 프린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올해 새학기 준비해서 이 전자기기 품목 구매액은 무려 150억 달러에 이릅니다. 전체 합산액이 410억 달러인데 전자기기가 여기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겁니다. 새 학기 준비 물품 한번 사러 가볼까요? 앞서 언급한 물건들을 한번 사보러 가보겠습니다. 버지니아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4학년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용 물품 목록을 확인해 볼게요. 연필과 색연필, 지우개, 포스트잇, 그리고 서류 정리, 플라스틱 파일 등 24개 항목이 있네요. 이 물품 리스트를 가지고 대형마트에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시내에 있는 타겟이라고 하는 한 대형 잡화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뽑아온 리스트를 보면서 각 물품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필통은 약 3달러 하고요. 24색 크레용은 원래 1달러 50센트인데 지금은 할인해서 50센트에 팔고 있네요. 4색 형광펜도 4달러 정도 하는데 할인해서 2달러 50센트 합니다. 그리고 계획표 등을 쓰는 노트는 10달러 하고요. 세계들이 풀도 할인받아서 3달러 40센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일이 사는 것이 번거롭다고 하면 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일괄 구매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각 가정당 이 학생 한 명이 필요한 학용품을 사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40달러입니다.
네, 이제 학용품 코너 건너편에 마련된 전자기기 코너로 왔습니다. 자, Back to School이라는 할인한 예 문구가 곳곳에 붙어있네요. 사실 저학년 초등학생의 경우 이 노트북과 같은 그런 고성능의 전자기기가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학교에서 이 노트북 등의 그런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좀 나이가 있다고 한다면요. 바로 이 애플에서 만든 아이패드나 삼성에서 만든 이 갤럭시 탭 같은 제품으로 눈이 돌아갈 텐데요. 이 제품들은 이 저렴한 모델은 $300 정도, 그리고 비싼 모델은 $1,000 이상이나 하는 이 상대적으로 고가 제품입니다. 아이에게 사준다는 것을 핑계로 눈 딱 감고 이 제품 가운데 하나 사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자, 저학년 기준으로 많이 사는 태블릿 PC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에서 만든 태블릿 PC가 있네요. 주로 아동이나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원래는 정상 가격이 $150 하는 제품이 새학기를 맞아서 $100로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사양이 낮은 제품은 $70 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가정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기기가 있습니다. 바로 코팅 기계인데요. 중요한 문서 혹은 상장 등의 얇은 플라스틱 비닐을 입혀서 구겨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라미네이팅 머신이라고 합니다. 기계의 가격은 대당 $50 정도 하고요. 필요한 필름 용지 150매 한 통은 약 $35 하네요. 쇼핑을 시작하니까 끝날 줄 모르고 계속하게 되네요. 이제는 가방과 의류 그리고 신발도 봐야 하는데요. 아직 얼마나 되는지 계산 안 해봤지만 카트에 담긴 걸 보니까 카트만 무거워진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무거워지려는 것 같네요. 이어서 등교 가방과 가을을 대비한 긴팔과 얇은 자켓을 넣었고요. 뛰어다니기 편해 보이는 신발도 골라서 넣어봤습니다. 이날 고른 제품 가격을 모두 합하니까 $600 정도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미국 소매연합이 집계한 이 가정당 평균 지출액은 $890인데요. 이와 관련한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re seeing that consumers are expecting to spend about $25 more than last year.
이치가 지난해보다 $25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이 요인 중 하나는 새학기 맞이 쇼핑에 나선 사람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더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새학기 맞이 쇼핑의 팁은 뭘까요? 새학기를 맞을 때마다 학생 한 명당 거의 $1,000에 가까운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절약이 필수겠죠. 여러 쇼핑 전문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몇 가지 팁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는 용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지난 학기에 새로 사놨다가 다 못 쓴 용품이나 혹은 다시 쓸 수 있는 것들을 잘 확인하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코스트코와 같은 이 창고형 마트에서 필요한 물품을 대용량으로 구입한 뒤에 이를 친구들과 나눠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구매 시 따라오는 혜택을 잘 활용하라는 건데요. 인터넷 쇼핑몰 라쿠텐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ll of your online shopping to earn up to 30% cash back.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서 최대 30%의 캐시백을 받고 750개 이상의 매장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이 특가 제품이나 쿠폰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기기의 경우 환불 혹은 반품 제품을 사면은 더 싼 가격에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할 만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새학기 시작을 코앞에 두고 물건을 한꺼번에 사지 말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학사 일정은 미리 확인해놓고 블랙프라이데이나 박싱데이 등 연간 할인율이 큰 세일 시즌을 이용해서 물건을 나눠서 사면 물건값도 아낄 수가 있고 한 번에 목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잘 새겨두면 좋겠죠.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시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8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은 국경을 넘어 중국 만주에 폭탄을 투하하려 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또한 공산주의자들의 대항에 중국 국민당 군대가 참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전쟁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 국경을 넘어 공격하는 행동이 또 다른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자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을 유엔군 총사령관직에서 해임했습니다.
1951년 6월 유엔 주재 소련 대사는 한국에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평화회담이 처음에는 개성에서 그 다음에는 판문점에서 시작됐습니다. 1951년 11월이 되자 남과 북 모두 합의에 대한 희망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협상단은 전쟁 포로 귀환을 포함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엔은 전쟁 포로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협상단은 다른 문제들에 관해서도 1년이 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1952년 10월 평화회담이 중단됐습니다. 평화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남과 북은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면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지지를 잃었습니다. 한국 전쟁은 트루먼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1953년 1월 미 합중국의 새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전쟁 종식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 엄중한 조처를 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소련이 평화회담 재개를 돕지 않으면 전쟁을 확대하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비밀리에 위협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처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북한은 앞서 유엔이 제시했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병에 걸려 아프거나 부상한 포로들을 교환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남과 북은 정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남과 북은 약 9만 명의 전쟁 포로를 교환하고 포로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자신의 거취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전쟁은 거의 한반도 전역에 큰 피해를 줬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많은 민간인을 포함해 200만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끝났지만 미국은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수십만 명의 미군 병력을 한국에 주둔시켰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분단 국가로 남아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은 핵전쟁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믿었던 나라였습니다. 이 시기 미국 사회는 텔레비전이 중요한 대중문화로 자리 잡았고 미국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끔찍한 고통을 겪은 뒤 미국인들은 세계가 한동안은 평화로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에 이르자 정치적 긴장이 다시 고조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동맹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적이 됐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동유럽 나라들을 하나씩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련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은 공산주의자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길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은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전쟁 이후 여러 단계로 무장해제를 위한 조처를 했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와 같은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원자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미국만이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49년 미 공군 항공기가 비행하던 중 공중에서 어떤 이상한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대기 중에 발견된 이 이상한 상태의 원인이 뭔지 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바로 소련이 원자폭탄을 터뜨린 거였습니다.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했고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은 경쟁적으로 대량 살상무기를 만들었지요. 그렇다면 과연 이 엄청난 무기가 실제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미국 핵과학자협회 협회보에는 항상 운명의 날 시계 혹은 지구 종말의 날 시계로 불리는 시계 그림이 실렸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B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여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소개합니다.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찬입니다.
이은경입니다. 60여 편의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한 할리우드의 대스타 엘리자베스 테일러, 아름다운 외모, 자줏빛 눈동자, 윤기나는 검은 머리는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그녀는 또 8번의 결혼, 다양한 사생활로도 많은 화제를 낳은 여성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1980년대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연구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모은 자선사업가이자 사회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Without you, Anthony, this is not a world I want to live in, much less conquer. Because for me,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영화 클레오파트라에서 사랑하는 로마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없는 세상은 살고 싶은 세상도 아니고 정복도 의미가 없다. 그대를 따라 죽을까, 그대와 함께 살까, 원하는 대로 할게요 라며 절절한 사랑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1963년에 나온 이 영화에서 이집트 여왕으로 나온 엘리자베스는 100만 달러의 출연료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화폐 가치로는 약 1000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당시로서는 영화 한 편에서 배우가 받은 최고액의 출연료였습니다. 영화 클레오파트라는 사상 가장 많은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로드먼드 테일러는 1932년 영국 런던에서 살던 미국인 부모한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프란시스는 미술품 거래상이었고 어머니 세라는 결혼 전까지 연극 배우였습니다. 테일러 가족은 그가 7살 때인 1939년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사했습니다. 영화 산업으로 유명한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그녀의 미모는 소문이 났고 영화사에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10살 때 처음으로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There is one born every minute, 즉 1분마다 한 명씩 태어난다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반려견과의 이야기, Lassie Come Home, 즉 Lassie 집에 오다에 출연했습니다. 그녀를 스타로 만든 영화는 1944년에 내셔널 벨벳이었습니다. 20살이 된 엘리자베스는 이 영화에서 벨벳 브라운이라는 영국 소녀의 역을 맡았습니다. 위기에 빠진 말을 구하고 그 말을 훈련시켜 유명한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940년대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주로 가정 이야기를 다룬 영화에 많이 출연했습니다. 1950년 엘리자베스는 인기 영화 Father of the Bride, 아빠의 신부에 출연했습니다. 그해는 엘리자베스가 호텔 기업 총수 콘라드 니키 힐튼과 처음 결혼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은 1년 만에 끝나고 맙니다. 첫 번째 이혼을 한 다음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문제가 14살 때부터 섹시한 여성으로 인식돼 온 것 때문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신체는 성인 여성인데 아직 어린이의 감성을 갖고 있는 데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영화 배우로 유명한 만큼이나 그의 사생활에서도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각종 미디어들은 경쟁적으로 그녀의 결혼과 이혼, 사랑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1952년 영국 배우 마이클 와일딩과 결혼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5년 후 이혼한 엘리자베스는 영화 제작자 마이클 토드와 결혼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토드가 1958년 비행기 추락사고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배우 생애 초기 여배우로서 최고의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1951년 영화 A Place in the Sun, 태양의 계절에서 그런 태도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명의 여인과 사랑에 빠진 한 젊은이의 비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 영화에 함께 출연한 남자 배우는 몽고메리 클리프트였습니다.
클리프트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이 영화를 깊이 있는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영화에서 청순한 모습과 관능적인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엘리자베스는 연기력이 뛰어나다는 찬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더욱 중후한 역, 흥미로운 역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중 하나가 록 허드슨, 제임스 딘과 함께 출연한 영화 자이언트였습니다. 텍사스의 대규모 목장주와 그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Well, thank you, Jen. That's a very nice compliment. And I'm going to tell my husband I've met with your approval.
영화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제임스 딘은 이 영화의 완성판을 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 영화가 개봉되기 1년 전 1955년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1950년대 말에 출연한 여러 편의 영화에서 아카데미 최우수 여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중 첫 번째 작품이 1957년 개봉된 레인트리 카운티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다음 해 테네시 윌리엄스의 희곡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를 각색한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알코올 중독 남편을 가진 미모의 부인 역을 했습니다. 남편 역은 폴 뉴먼이었습니다.
많은 영화 평론가들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이 영화에서 최우수 연기를 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How long does this have to go on, this punishment? Haven't I served my term? Can't I apply for a pardon?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1960년 드디어 아카데미 최우수 여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출연 영화는 버터필드 H였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 Who's Afraid of Virginia Woolf로 두 번째 여우 주연상을 차지했습니다. 상대 역은 리차드 버튼이었습니다.
In fact, he was sort of a flop. A great big fat flop.
Stop it, Mother. I hope that was an empty bottle, George.
이 영화는 에드워드 엘드의 희곡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나이가 있는 대학 교수의 부인 역을 잘하기 위해 일부러 몸무게를 늘리기까지 했습니다. 영화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는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리처드 버튼과 처음 함께 연기를 하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리처드 버튼과 함께 출연한 클레오파트라는 영화 팬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영화 제작 시 두 사람은 각기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였습니다. 그러나 촬영이 계속되는 동안 두 사람 관계는 밀착됐고 이들의 연문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나중에 리처드 버튼이 사망할 때까지 그와 미친 듯 사랑에 빠졌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리처드 버튼은 1989년 예상치 않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만약 리처드 버튼이 죽지 않았다면 그와 세 번째 결혼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후 버지니아 출신 연방 상원의원 존 와너, 그 다음으로는 건축가 레리 포텐스키와 결혼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전 생애에 걸쳐 여러 가지 건강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두 차례 폐렴에서는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녀는 척추, 엉덩이, 심장에도 문제가 있었고 체중도 위협적이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술과 마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메디컬 센터에 들어갔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숨기지 않고 다 공개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많은 시간을 사업과 자선 활동에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여러 유명 향수 광고에 등장시키며 거액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1985년 엘리자베스는 미국 에이즈 연구기금 약칭 엠파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에이즈는 문란한 성행위의 결과라며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을 때인데도 그녀는 과감히 이를 막기 위한 활동을 벌인 것입니다.
에이즈 연구와 환자 치료를 위해 그녀가 조성한 기금은 1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또 1991년에는 엘리자베스 테일러 에이즈 기금을 출범했습니다. 이 기금은 이미 에이즈에 걸려있는 세계 여러 지역의 환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2011년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향년 79세였습니다. 에이즈 예방과 지원 업무를 함께했던 동료들은 그녀가 아름다운 외모, 성공한 연예인 등으로 화제를 모은 인물이지만 대단히 명석하고 용기 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깊은 여성이기도 했다며 그를 추모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헐리우드 최고의 여배우이자 사회사업가였던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생애를 되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